그럴 때마다 저는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 참 부끄럽습니다. 내가 또 설교를 한다는 것이 자신이 없네요. 그래서 나는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고민이 저한테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일 이 설교 강단에 서야 되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런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는 저의 마음속에 아픔이 있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계셔서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은 아버님은 먼저 가시고 어머님도 세상을 떠난 지가 10여 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뭐 그런 마음이 없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아직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 부모님 살아계셨을 때 제가 다 하지 못했던 효도에 대한 반성과 후회함이 마음을 가득하고 있습니다. 저는 6남매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결혼해서 부모님을 떠나서 저도 가정을 이루어서 살면서 한 번도 우리 부모님을 제 집에서 모셔보지를 못했습니다. 제 동생 부부가 부모님과 쭉 살았습니다. 참 그런 섭섭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없잖아 있습니다. 크리스찬이셨던 부모님은 늘 교회 일로 바빠서 잘 돕지도 못하고 또 살피지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교회 목사님으로서 일을 하니 다 이해를 한다면서 제가 효도를 다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참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는 더 그런 마음이 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 속에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여쭙니다. 하나님, 저와 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돼서 매주일 설교를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쭐 때에 최근에 이 신명기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이 모세가 완벽해서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연약한 것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세는 흠 있는 사람이고 특히 우리가 5월달부터 묵상하고 있는 큐티를 하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너희의 생애 시간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를 향해서 네가 전해야 될 말을 책임을 갖고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강권하십니다. 모세는 자기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해야 될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조금도 빠짐없이 전합니다. 아마 모세의 설교를 듣고 모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 속에는 당신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못 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끝까지 전하고 그는 모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자기의 생애를 다하고 조용히 생을 마감하는 그런 내용이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설교자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설교자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그렇게 느껴져서 오늘 제가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결심을 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소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의 제5계명에 해당합니다. 십계명의 제5계명은 앞에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과 그 다음에 6계명서부터 10계명의 말씀까지의 연결시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십계명 속에 오계명으로 준 내 부모를 경고하는 이 말의 뜻을 같이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오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리키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신명기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 레위기 19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하는 말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는 경외한다는 말은 경외란 말은 두렵고 떨린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런 말은 다시 말하면 부모님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부모를 받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 레위기에서 가리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래 경외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께만 쓰는 말인데 부모님에 대해서도 경외하는 말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의 의미를 새길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부모님을 통하여서 권위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을 귀하게 받들어 경외할 때에 공경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그렇게 말씀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위에 있는 권세를 세우시고 또 그 위에 있는 권세를 향하여서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정한 뜻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위에부터 있는 권위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줬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권위의 존재를 만나는 것이 부모님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부모님이라는 걸 가정에서 배우고 느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태어나면 아이들은 부모님을 통하여서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 자기가 참아야 될 것, 소위 권위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할 때에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권위도 순종하고 직장의 상사의 권위에도 순종을 해서 소위 이 세상이 권위라고 하는 질서 속에 이 세상이 지켜진다는 것을 우리 느낄 수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하여 가르쳐주는 권위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권위를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지켜가는 그래서 가정이 세워지고 사회가 세워지고 국가가 세워지고 하는 그런 권위의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를 가리키는 자녀를 지도하는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언서 23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자녀들을 징계하는 것을 사용하지 말라 그렇게 합니다. 채찍을 들어서 자녀를 때려도 그 자녀가 죽지 않는다. 그 자녀를 때릴 때에 너희는 그 자녀의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필요할 때는 징계할 것을 가리키는데 이거는 부모가 할 수 있는 권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권위입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은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부모님을 순종하여 따르는 것은 최종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만약에 자기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권위를 허락한 하나님의 생명의 권위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부모가 자기 자식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멋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들은 자녀들을 분노하게 하지 말아라. 성경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바르게 가리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부모를 경외해야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적인 권위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모를 경외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부모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부모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환경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우습게 여길 때에 그 가정은 파괴됩니다. 왜? 질서가 깨지는 거니까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정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가정이 파괴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일 학생들이 교회 와가지고 엄마가 뭐라고 막 얘기하니까 그 아이가 엄마한테 우르사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내가 옆에서 들었어요. 시끄러워 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그냥 뺨때기를 한 대 때리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의 말을 시끄러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자식한테 권위 있게 하지 못한 부모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지킬 것을 잘 지키면 그 권위가 있는 거야. 부모가 하나님을 막 두려워하면 자식도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게 참 중요해요. 부모가 자기 부모를 어떻게 모셨냐 그게 참 중요해요. 자식들이 보고 배우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가정에서 자식들이 부모를 권위를 깨뜨려요. 이게 가정 파괴예요. 이게 뭐냐?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요. 사탄이 우리 가정을 그렇게 괴롭혀요. 가정이 파괴가 되면은 가정의 질서가 깨어지게 되면은 사회가 깨어져요. 모든 게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이 가정이 깨어지는 게 아주 무섭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정이 깨어지는 집안들이 많아요. 질서가 안 지켜져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있는 그 권위를 주셨는데 그 권위가 지켜지질 않아요. 부모님을 향해서 자식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가정은 그냥 깨져요. 아주 심각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이 깨지면은 사회 전체가 허물어져요. 그래서 이게 마귀가 우리들 속에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꼬이는 거예요. 우리 멋대로 살게끔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세우신 우리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성경에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카바도라는 발음을 하는데 이 카바도라는 발음의 뜻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얘기는 부모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카바도라는 이 말이 동사인데 이것이 명사로 바뀌어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말은 부모를 아주 중요하게 여길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요, 부모님을 아주 우습게 천대하고 아주 부모님을 깔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부모님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공경할 때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아까도 제가 인용했습니다만은 레위기 19장 3절 말씀에 너희 각각의 사람들은 자기의 부모를 공경하라, 경외하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보니까 부모 공경한다는 이 말은 어느 특별한 사람, 예를 들면 한국적인 집안으로 보면 장남이 부모를 모셔야 된다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모든 자녀들이 전부가 하나님 앞에 부모들을 공경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젊은 전도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약에 교회 안에 과부가 있다면 그 과부한테 아들이 있으면 아들한테 효도할 걸 가르치고, 아들이 죽고 손자가 있다면 그 손자한테 그 할머니를 모실 것을 가르쳐서 그 부모를 공양하고 잘 효도하는 것을 습관이 되도록 몸에 배이도록 가리키라고 바울사도가 그렇게 지도를 해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효도는 자식한테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손주들한테도 가리켜야 되고 이것이 몸에 배어서 습관이 되게끔 가리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 믿는 성도들이 다 실행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까? 부모 공경이 어떤 겁니까? 오래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가리켰던 사람 17세기 청교도 목사님 가운데 토마스 빈센토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부모 공경의 일곱 가지를 설명한 글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생명을 나한테 전해준 부모이기 때문에 그 부모를 우리는 공경해야 되고 존중해야 된다. 생명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를 보면 우습게 보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존경하고 싶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모순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에서는 모든 게 다 보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생명을 전해주신 부모님이다. 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나한테 생명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공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경한다는 게 말로만 하지 말고 태도를 보여야 된다 가르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부모님이 하는 말을 좀 귀담아 들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네 번째는 부모님이 하는 말을 순종하겠다고 자기가 의식적으로 순종하겠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사실 부모님의 얘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식적으로 내가 그렇게 따라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부모가 화를 내면은 또 부모가 야단을 치면은 그걸 순수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야단칠 때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야단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부모님이 좋게 타일러 권면하면은 어드바이스를 하면은 그걸 받아들이라 그렇게 하고 있고 마지막이 일곱 번째는 그분이 말하기를 부모님한테 감사하고 부모님이 나이가 많아지면은 부모님의 형편을 잘 살펴서 부모님을 잘 보살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좀 더 실제적인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여 소위 효도하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효도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얘기를 잘 들어드리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연세가 많으시면은 자꾸 말씀을 많이 하고 싶어진대요. 그러면 그 얘기를 좀 들어주는 게 참 중요해요. 또 한 가지는 떨어져서 살면은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살고 자기가 직접 모시지 않는다면은 정기적으로 부모님을 찾아보고 또 부모님의 안부를 묻기도 하고 부모님의 필요한 게 뭔가 보살펴드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맛있는 거 있으면 부모님하고 같이 좀 드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모들이 맛있는 게 있으면 남편과 아내와 아니면 자식들과 같이 먹을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연세 드신 부모님하고도 맛있는 것을 같이 좀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 연세가 드시면 입맛이 쓰다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꼭 그 사탕을 주머니 넣고 다니는 걸 많이 봐요. 그러니까 연세 드실도록 입맛이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니까 맛있는 걸 드시면 입맛 있다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걸 좀 나누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더 부탁하는 것은 오늘 제가 얘기했더니 일부 예배 어느 성도님 저를 찾아와서 정말 목사님 얘기가 맞아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냐면은 연세 드신 부모님들도 멋부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연세 드셨다고 30년 전 50년 전 그 옷 입으면 된다 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즘 유행하는 옷 노인 애들도 입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사드리고 이렇게 같이 나가서 아 이게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좀 그러면 좋겠어요.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부모님의 생일을 기억하고 부모님의 기념일을 기억하는 것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젊은이들은 손주들을 부모님한테 보여드리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손주들의 얼굴을 보여드리는 게 참 효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끔 만나서 어깨를 주물러 드리는 거예요. 이게 스킨십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맞닿아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좀 마음먹으면 1년에 한 번 정도 닌겐독, 그러니까 건강검진, 종합검사를 이렇게 맞도록 이렇게 해드리면 부모님의 건강을 챙겨드리는 거니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권면을 드리자면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드린다면 큰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 부모를 우리가 공경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5장 16절에 너희가 부모 공경을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 공경하면은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장수하는 비결이 거기서 나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부모 공경에서 나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오래 살고 행복한 비결은 부모 공경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노아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홍수로 멸망을 시킬 때 노아라는 사람이 방주를 지어가지고 자식들하고 다 들어가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수 심판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농사를 짓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고 살 때에 노아가 지은 농사 중에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 열매를 땄는데 그 포도 열매를 따서 이렇게 나누니까 포도에서 즙이 나와가지고 포도즙을 마셨어요. 한 번도 노아는 포도주를 마셔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왜? 농사를 그전에는 못 지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포도주를 마시고 난 다음에 정신이 몽롱해져서 소위 취해가지고 쓰러지고 자기 방에서 엎드려 잤어요. 아마 포도주의 탓인지요. 온몸을 입은 옷을 헤치고 그냥 잤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안 보이니까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모습을 쳐다본 아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그 아들이 함이라는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오늘 성경 창세기 9장 22절에 보니까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드러누워서 옷을 다 벗고 있는 소위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 보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읽는가니 이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고 밖에 나가서 다른 형제들한테 그걸 다 일렀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봤다. 이게 뭐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일본 성경에도 그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봤다는 정도로만 기억되어 있는데 이걸 히브리서 성경의 그 뜻을 보면은 함이 그 아버지를 보는데 아주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아버지를 아주 비웃는 모습으로 쳐다봤다. 그런 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함이, 함이라는 아들이 밖으로 나와서 다른 형제들 샘하고 야벳이라는 아들한테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야. 야, 아버지가 저런 모습으로 있어. 그 얘기를 들은 샘과 야벳이라는 이 두 아들은 함의 얘기를, 형제의 얘기를 들었지만은 그냥 그걸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옷자락을 가지고, 두 아들이 그 옷자락을 자기 등에다가 이렇게 걸쳐요. 등에다 걸치고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는데 자기 둘이 아버지를 쳐다보지 않으면서 뒷걸음질해서 아버지한테 가서 이 옷을 아버지한테 덮어줘요. 그리고 아버지를 보지 않고 밖으로 나와요. 이 얘기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 아버지가 소위 포도주에서 깨어나서 자기가 덮고 있는 옷이 자기 옷이 아니고 자식들 옷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다 물어보니까 자초지정을 다 알게 됐어요. 그 자초지정을 다 알게 된 이 노아가 세 아들에 대한 미래를, 미래에 대한 얘기를 예언을 해요. 그 세 아들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노아가 함이라는 아들을 저주를 합니다. 네 자손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할 수 있나요? 그런 아버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아버지를 공경할 정도가 아니고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것을 밖에 나가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욕을 밖에서 하지 마세요. 절대로 부모 욕을 밖에서 하지 마세요. 자기 부모가 부끄러운 데가 있어도, 자기 부모가 모자란 데가 있어도 부모 욕하면 안 돼요. 부모로부터 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부모 욕하는 것은 노아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자식이 저주받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부모가 아무리 모자르고 부모가 아무리 엉터리라도 부모 욕하면 안 돼요. 샘과 야벳은 어떻게 됩니까? 노아 아버지가 그 샘과 야벳을 축복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요. 그런데 그 축복대로 그 자식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부모 공경이 이렇게 놀랍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가 율법을 가리키기 이전 창세기 때부터 가리키는 하나님의 근본 진리예요. 신약 성경에도 바뀌어지질 않아요. 똑같아요. 부모 공경에 대한 얘기를 한 가지 좀 성경이 가르치는 걸 더 말할게요. 구약 성경에 여자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성경이 있어요. 룻기서라는 성경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소위 모압 지방의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유대인 집안이 이사를 왔어요. 왜냐하면 유대 땅에서는 농사가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막 기근이 와서 궁과해서 모압 지역으로 온 거예요. 모압이라는 것은 지금의 요르단 그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으로 와서 사는데 그 집에 아들 둘 있는데 그 집에 둘째 아들하고 이 룻이라는 모압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얼마 있지 않았더니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한 10여 년 지났는데 아들도 못 낳, 자식도 못 낳는데 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나요. 그 집에 두 아들이 있고 시아버지가 있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여섯 식구인데 남자들이 한꺼번에 다 죽고 소위 시어머니하고 두 며느리 여자 셋이서 사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 이름이 나옴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이 시어머니가 얘기해요. 야, 너희들이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는데 어떻게 이 시어머니하고 살겠냐. 너희들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 나는 너희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재혼을 해도 좋고 너희 멋대로 살아라. 나는 너희들하고 살기 참 내가 불편하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시어머니입니까. 다 돌아가라고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한테 돌아가라는 말을 세 번 이상 반복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룻기서 1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서요, 성경에 보니까 룻기서 1장에 나오는 그 말씀,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집의 첫째 며느리가 오르바라고 그러는데 이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시어머니 그 얘기를 듣고 어디론가 가버립니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디론가 가버리고 성인 기록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떠나질 않아요. 끝까지 시어머니 환경에서 그냥 자리를 하면서 시어머니 나보고 떠나라 소리 하지 마세요. 가라는 소리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이 룻이 자기 시어머니한테 한 말이 있어요. 제가 룻기서 1장 16절 17절 그 며느리가 룻이라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한 말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께서 장사 지내는 곳에 나도 거기서 장사가 되겠습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벌을 내리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철저하게 어머님을 떠나지 않고 홀로 된 연세 많은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손주 자식도 없는 과부 며느리, 젊은 과부 며느리가 이렇게 어머니를 모십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이 아마 들으신 적도 있고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시어머니가 나는 이 모압 땅에서 내가 못 살겠다.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그 고향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유대 땅 베들레헴인데. 그러니까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자기는 또 외국에 가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그렇게 말한 며느리가 자기가 말한 대로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고향 어머니 고향에 가니까 베들레헴 지역의 사람들이 옛날이니까 베들레헴이 지금도 베들레헴이 조그만 도시예요. 옛날이니까 아주 뭐 아주 옛날이잖아요. 베들레헴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태어나기 전 뭐 며칠 년 전 얘기니까 사람이 얼마 안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방 모압 여자 며느리를 하나 데리고 돌아왔으니 금세 소문이 나죠. 근데 소문이 나기를 그 며느리가 얼굴도 다르게 생긴 이방 여잔데 시어머니를 그렇게 잘 모신다는 소문이 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근데 하루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우리 살림이 넉넉지 않으니 네가 나가서 지금 추수 때가 돼서 사람들이 다 추수를 하고 나면 추수할 때 곡식이 땅에 떨어진 것은 안 주워간단다. 네가 좀 수고스럽지만 이 우리 친척집이 있단다. 보아스라는 친척집 그 집에 논에 가가지고 곡식 추수하고 난 다음에 떨어진 볕씨를 네가 좀 주워라. 우린 그거라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하니까 이 루시 며느리가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고서는 그 이방 땅이니까 얼마나 참 낯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말씀을 듣고 밭에 나갑니다. 떨어진 씨앗을 죽기 시작합니다. 그 밭 주인 논 주인이 보아스라는 사람인데 또 와서 보니까 웬 여자가 와서 모르는 여자가 막 죽거든요. 유대인의 풍습에 추수를 하고 떨어진 씨앗은 추수하면 안 돼요. 왜? 가난한 자가 와서 그걸 추수하게끔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아, 보아스 주인, 저 여인은 나오미라고 하는 우리 동네 출신의 사람의 며느리인데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이렇게 모시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는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냥 뜨거운 땀을 흘리면서 그냥 햇볕에서 그렇게 죽고 하니까 물을 마시게 해주고요. 친절하게 대해주고요. 다 살펴줘요. 그런데 이렇게 그 며느리를 그 밭에 그 논에 가서 씨를 죽게끔 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계획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거기 가가지고 자기 친척 보아스라는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 그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소위 시어머니가 중매를 한 거예요. 긴 얘기 자세하게 제가 할 수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성경 보세요. 아 그래서 시어머니가 중매를 해가지고 이 며느리가 재혼을 하는 거예요. 보아스라고 하는 친척 남자하고 재혼하는데 이 보아스하고 결혼한 이 얘기가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게 성경을 좀 아시는 분 기억할 거예요.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낳은 그 아기 이름이 오벳이라고 해요. 오벳. 이 오벳이라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도 아기를 낳는데 에사이라고 그러는데 아셋이라는데 에셀이라는 사람이 낳은 또 아들이 다윗이에요. 그 말은 이 루시라고 하는 이방 여자 모압 여자가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효도했던 루시라는 한 여자를 들었어서 이방 여자지만 그를 들었어서 효도하는 여자를 들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도록 그 집안을 만들었던 역사적인 배경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를 경외하고 내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은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가리키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의 어머니를 공경하고 잘 섬기는 것이 성경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순종의 방법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신다면 내가 부모님을 효도하고 내가 부모님을 귀중하게 여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잘 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라는 걸 꼭 믿으시고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초대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공부를 많이 못한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그 부모님 밑에 태어난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할 수 있었다는 게 참 감사하다 하고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부모님 옆에 효도를 하지 못한 것 좀 뉘우치시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효도를 하겠습니다. 그 마음도 이렇게 가지시고 또 결심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